오늘 에스겔서 15장 하고요. 16장 아마 중간쯤 가야 될 것 같아요. 16장이 좀 길어요. 우선 15장 1절에서 8절까지요.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번복함이니라. 나 여호와를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나요? 네, 포도나무. 좋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답이 다는 아니에요. 포도나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 한 개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불탄 불탄 포도나무 가지겠죠?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요게 두 번째 답입니다. 포도나무라고도 한번 말했고 그 다음에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이런 거예요. 또 있나요? 잘 보신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와 같다? 6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는데요. 6절에 보시는 게 쉬울 수는 있어요. 6절 중간에 보시면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숲 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길어서 그런데 여하튼 그 8장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이 첫째 포도나무, 두 번째요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세 번째는요 숲 속에 있는 포도나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 골라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우선 포도나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예는 신약에 많습니다. 많아요. 이스라엘을 왜 포도나무에다 비유했을까요? 아, 이스라엘에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예, 익숙하거나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한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별로 영양가 없는 답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할 때는요, 포도 열매를 일단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럼 포도가 과일의 왕이라는 표현을 혹 들어보셨나요? 포도, 그 뭐 요만한데 이거 갖고 무슨 과일의 왕이라고 말하냐. 그럼 포도를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포도당 때문에. 공부 좀 했다고 자꾸 그래 말하면 안 돼. 딴 사람 알아듣게 이야기해야지. 예, 포도당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럼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포도요법 들어보셨나요?
포도 주면 안 돼.
예? 다이어트 할 때 포도요법이 있는데요. 포도를 다이어트 할 때 그 포도요법이라는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과일 중에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어도 사람 사는데 지장 없는 유일한 과일이 포도입니다. 이게 포도요법 하는 건 뭐냐면요, 또 흉내 내지 마세요. 포도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뭐 다이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긴 될 겁니다. 근데 포도를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포도에 포도당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과일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없어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일단 배가 차야 되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포도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포도만 먹고 밥만 먹는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그거 좀 당이 없는 사람은 그러는데 당이 있는 사람은 사기는
쏠라. 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자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것은 바로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에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 15장에는요, 열매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열매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포도나무다 이럴 때 이 비유가 좋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열매라도 단 열매라도 맺는 포도나무 같으면 내 말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이게 도대체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는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어디에 쓰나요? 뗄감인데 잘 봐줘서 뗄감이에요. 사실은 포도나무 그 전지해 놓은 거 보면요, 이거 뗄감조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나무는 불 때 나오면 화력이나 좋고 오래 나가죠. 이 포도나무 가지 이거요, 생에 모은 게 꼭 뭐같이 생겼어요? 예, 지만대로 뽑아서 가지고, 쟤는 뭐, 부피만 뿜뿜하지, 불에 넣어버리면요, 따다다다다, 그러고 없어져 버려요. 여기 뗄감으로도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포도가 열매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뜹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요? 불에 타서 끓어버린 포도나무는, 여기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는 목재로는 도무지 쓸만하지가 않다. 그런데 불에 끓어버렸으니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어디다 쓰겠냔 말이야. 뗄감 카는 거는 하나 따와서 쓰는 게 뗄감이고, 이건 목재로는 쓰려고 해도 이 불에 끓어 한 양쪽하고 가운데가 불에 타버린 나무니까 이건 목재는 도무지 못 쓰겠다. 어디에도 못 쓴다 그러나요? 3절에 보시면요. 그릇을 걸 못도 못 만들겠다. 여러분, 그릇 거는 못은 어느 정도인데요? 아니, 단단한 건 단단한데 이거 얼마만 하면 돼요? 벽에 두들겨 가지고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만큼만 들어가면 거기라도 그릇 하나 그걸 못이라도 만들겠는데 이것도 못 만들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쓸모없는 나라가 됐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뚱딴지 같은 이런 질문에도 답변 잘 하시면 좋은데요, 불에 타다가 끓어버린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대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지갱이라고
나와요. 그건 이제 조상이 가르쳐 준 거네, 그죠? 좀 고상한 답 없나요? 타다 남은 동강은 쓸 데가 없느니라. 없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아, 난 목사인데. 아, 제목은 사랑이죠. 그럼요. 아, 또 한국 해야 되나? 목 이래가지고 한국 하라 하면 정말 나쁘냐. 달대로 다 타시오. 학교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몰라요. 정말 안 좋은 학교 다녔어. 옆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설마. 저 작곡은 홍남파입니다. 사랑하는 그 곡이 많아요. 많은데 그건 홍남파의 사랑이에요. 작사는 누굴까요? 그 유명한 야 이현상 씨 곡이에요. 이현상 씨 작사입니다. 거기에 탈래거든 철저하게 타버리지 타다가 만 동강은 이 쓸 데가 없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도 아시나봐. 야 포도나무 가뜩이나 목재로는 쓸 일이 없는데 양쪽에 불에 끄실렀고 가운데도 불에 끌어버렸으니 도무지 쓸모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요? 이저리는 길고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 그것이 6절 중간에 오면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보통 어떻게 키우나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키우죠? 네? 아, 말로 하시면 될 긴데, 전부 이러고 계시니까. 전부 지주 세워가지고 쭉 뻗어 나가도록 망을 쳐서 키우잖아, 그죠? 왜 그런 거 이게 자꾸 똘똘똘똘 말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세우고, 지주도 안 세우고, 철망도 안 해주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 나무도 감고, 저 나무도 감고, 지 맘대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는 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지 맘대로 뚫고 감겨 있는 나무예요. 이거는요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합니다. 잘 잘라줘야 해가지고 그 해에 난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거든요. 근데 숲속에 쫙 있는데 아무도 안 잘라주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그야말로 열매도 엉망진창이고, 이게 완전히 덜포도같이 돼버렸던 거죠. 열매도 엉망진창이고, 가지가지는 이 나무, 저 나무, 여기저기 지 맘대로 똘똘똘 말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냐,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쓸모라고는요, 불 떼는 데 밖에 딱 없더라. 근데 이 불 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화력용으로 불 뗀다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뗄까면 뗄까 곳에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대적한다는 거는 붙들어가 혼내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거 우리말로 이게 약간 의역인데요. 그 본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볼 것인즉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이게 우리말로 의역 말은 번역 그 의역된 건데 원문편은요. 내가 너를 똑바로 쳐다볼 것인즉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를 정면으로 향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그게 복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귀여운 자녀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나를 탁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복이죠. 복. 그러니까 히브리 말할 때는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쳐다보면요.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7절 8절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나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막 지독하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순종 안 하는 것까지는 막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순종 안 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야 이럴 수도 있나 이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애들 잘못 만나면요 참 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하는 거 짐작이 좀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평생에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7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셔요. 계속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주 원인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16장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니까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니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감으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른 날에 네 몸이 차원하게 여겨져 네가 돌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하려고 그러니까 하도 참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근본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근본을 따져보자거나 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요즘은 저게 서류에 본적 같은 거 안 적잖아요. 본적도 안 적고 뭐 앞으로는 중등급 본도 안 적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적 그 왜 빼버리냔 말이에요. 자꾸 어느 지방 사람 어느 사람 무슨 성씨 이래가지고 아예 사람을 미리 단정짓버리는 거 이거 나쁘다 그래서 서류에서도 본적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요 니는 어디 사람 니는 뭐 성이 어떻고 너는 막 100년 전에 너 어디 사람 취급이나 받았냐 하고 성씨 갖고 따지자고 이러면요 기분 나빠요. 안 좋습니다. 아마 시집간 지 한 50년, 60년 전 얘기니까 갑시다. 50년이나 됐겠나? 조금 덜 됐겠네요. 남양홍 씨 처자가, 저기, 영양, 광산김 씨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혹시 광산김 씨 계세요? 안 계시나? 약간 드물지만 간혹 있는데요. 그, 영양, 그, 굴비 나는데요. 그쪽 가면, 아니 미안합니다. 영광. 영광 그쪽에 가면 광산김 씨가 굉장히 양반 행세를 하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포항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저기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그래 저까지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젊어 보이거든요. 젊어 보이니까 그쪽에서 이래 말을 좀 놔버렸나 봐요. 그 사돈지간에 처음 만나는데 그래도 너무 젊어 보이는데다가 거기서 양반 행세한다고 그 말 놓겠네 하고 말을 놔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 뒤에 앉아있다가요 이 쌍놈의 자식들 하고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족보 가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 너무 대단해요. 거기 족보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지간이요 영감님들이 앉아가 족보를 피워놓고 대조를 하다가 그쪽에서 나온 게 남양홍 씨가 우리 집안보다 더 양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 누나가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못하면요 양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요 원래 근본 집안이 양반 집안이 들리긴 들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근본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근본을 따질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따지면서 뭐라 그러냐라고 하세요. 3절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셔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네?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고 답을 하면 답이 약간 약해요. 또 우상 숭배하는 인간요 조금 나아요. 가나안 원주민 맞아요. 근데 점점점 뭐라고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인간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너 근본이 어떤 놈들이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해버린 바로 그 놈들이 바로 너희 조상이다, 이것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근본이 원래 가나안 땅 출신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모리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는 짓을 꼬아지를 보니까 너희 조상은 틀림없이 아모리인이고 너희 조상은 틀림없이, 틀림없이 좀 멸망시켜야 했던 그 핵족속이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근본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책망이죠. 아주 심각한 책망입니다. 뭐 양반 집에서 났는지 좋은 집에서 났는지 그건 다 제쳐놓고요 지금 하는 짓으로 봐서 너희 조상이 양반일 리는 절대로 없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 5절은 또 약간 다르죠. 네가 난 것을 말한대. 너 날 때 어떻게 났는지 알아? 태어났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 이러는 겁니다. 4절, 5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 탯줄을? 아니 그래 끊어야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끊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 에? 죽어요? 죽어요? 아, 난 몰라서 묻는데 자꾸. 아씨 엄마한테 묻는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안 끊어봤어요. 일단 배속에서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 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놔두면 죽는다고요? 아니 아이들 다 키워본 분들 그것도 모르고 예? 아, 안 끊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럼 전 본 적도 없거든요. 안 해봐도 좀 아는 것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제 생각에는 탯줄 안 끊고 놔두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저절로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저절로
떨어져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나쁘시다.
아, 그랬어요?
그렇죠.
아, 이제 찾았대요. 최고 7이지면 저절로 떨어진대.
아?
에, 그거 말고 그건 끊은 경우야. 참네. 에, 안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 네? 저 잘 몰라요.
네.
아니, 그냥 저도 짐작인데, 안 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뭐 끊어지거나 그래 되겠지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에, 나 본 분들이 모르는데, 맨들 어찌 알겠어요, 그래.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탯줄을 끊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왜 안 끊었겠어요? 태어났는데. 예?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거 끊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아, 엄마가 죽었다고요? 보통 탯줄은 엄마가 안 자르고, 엄마가 자르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거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잘랐다는 거는, 요 뒤에 이야기하고 연결시켜보세요.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씻어주지도 안 했어요. 소금 뿌리지 않았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강부로 싸지도 안 했다. 그게 어쨌단 얘기예요? 버렸단 뜻이에요. 버렸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하는 이 말 속에 뭐냐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인간 아니라고 해서 버렸단 뜻이에요. 소금을 뿌리지 않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설마 금방
소독이 아니에요. 소금.
소금으로 소독을
아니 소금으로 하긴 하지만 그걸 기억을 안
해. 여하튼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소금을
예, 옛날에는 소금으로 소독을 했을 것 같다는 가장 젊은 아가씨 답변입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 좀 있대요. 표가 좀 나왔어. 그래서 세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너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 어떻다고요?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금방 태어났는데 버려진 아이였는데 5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낳은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애를 낳거나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네 태어날 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추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너를 내가 거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너를 내가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놨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요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버려진 너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키워왔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 책망이 뒤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돌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까지요. 일단 이게 비유이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마치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이게 조금은, 19금, 19살 밑으로 높죠.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굴에 철판 깔고 지나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6절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발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짓은 왜 안 하노? 피투성이가 발짓만 하고 있더래요. 손짓은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할 거 없어요. 손짓이나 발짓이나 여기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가 손은 별로 안 움직이고 발만 움직이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투성이로 돼 있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있어라. 살아만, 살아나다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 이 피투성이, 이 애를 살아만다오. 그래서, 실제래요. 결국 살려가지고, 너를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대. 덜에 풀이 많아요. 덜에 풀. 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 알죠? 비 한번 잘 왔는데, 아이고, 어제 뱄는데, 뭐, 오늘 하루 좀 쉬면 어떨까? 하루 쉬고 가면요. 농사 짓기 싫은 사람들 얘기가 풀 자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몰라요. 덜에 풀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민족을 말한다면요. 보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74명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늘어난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애굽의 바로가요. 그걸 겁을 냈잖아요. 그래서 덜의 풀과 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민족을 번성케 했다는 뜻이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이 피투성이 어린 아이를요 아주 아주 충실하고 통통하게 잘 키웠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 키웠더니 크게 자라고요 심히 아름다우며, 여자였던가 봐요. 예, 유방이 뚜렷하고.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시골학교 발령받아 갔었는데요. 중학교 그 1학년짜리, 군에 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짜리 혼반을 맡아 있었어요. 시골 가면 혼반이라고 했어요. 혼반이 뭐예요? 네, 아이들은 그걸 짬뽕반이라고 그러고 자꾸 놀려요. 남학생 반, 여학생 반. 어느 날 오더니만 가정선생님이 오더니 저거 좀 나가 있으래요. 내 시간인데 나가 있으라고 하니 뭐 할 일 없고 나가 놀았죠. 나중에 얼굴이 나갔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 아마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그냥 할게요. 브라자 팔고, 생리대 팔고, 사용법 가르치고, 뭐, 이런 게 했나 봐요. 그날 시간에. 그, 전 몰랐죠. 근데 저녁에 있는데, 기집애들 며칠간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 앉아가 놀고 있더니, 답답해. 답답해. 가만히, 자식들 어쩌고, 없다. 쟤 왜 저러나 했지. 그 중에 벨라노 한 놈이, 아씨! 나가더니만, 이, 뭐, 외가 풀어가지고 끄집어내가 이렇게 덜렁덜렁 두고 돌아요. 저것들 아직도, 저거 여자 되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 저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저, 남자들만 소복이 자란 집 아이들은요, 그런 광경을 보면 이 뿅 갑니다. 생각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유방이 뚜렷하고 가는 이 표현은 그 아래 8절에 보시면요,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할 만한 때라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 결혼해도 될 만한 때가 됐다.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아이가 이 정도 자라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뒷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가 여기 표현대로 사랑할 만한 때가 됐더라, 시집가도 될 만한 때가 됐더라, 이럴 때에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 뭐가 잘 붙냐면, 어디 싸돌아댕기노? 이래 되죠? 뭐만한 게?
네.
말만한 게 어디 싸돌아댕기노? 아, 말이 이만하나. 그 말만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옆에나 똑같은 겁니다. 설명을 하려니까 좀 민망해서 설명 안 할래요? 말만한 게 어딜 그 싸돌아댕기냐 이런 말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 들으셨는데도 그 말에 무슨 뜻인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대부분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다 큰 처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 엉덩이가 말만한 게 하필 또 엉덩이가 나와요. 자, 그냥 뭐 생각만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그 시집을 보내도 될 만하게 컸더라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 어린애가요. 근데 그리고 시집 보냈으면 될 텐데 이 8절이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뭘로 삼았다는 얘기죠? 신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 피투성이 어린 것을 주워다가 살려내서 잘 키워가지고 결국은요, 신부로 삼았다. 그냥 신부로 삼은 거 아니에요. 맹세하고 언약하여. 정당한, 저, 대등한 관계로 완전히 맺어가지고 그렇게 신부로 삼았다. 그런데 너 이럴 수 있냐? 이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신부가 된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신부될 자격이 있어서 신부된 거? 아니란 얘기죠. 너 근본이 어떠했는지 아냐? 근본요, 멸망당해 죽어 없어져야 할 그 민족이고, 심지어 거기서도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런 존재를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부인으로 맞았다. 너 어떡할래? 그럼 뭐,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4절요.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두개지 가득 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무시로 뜻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물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렇게 신부로 삼고 그 다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죠. 어느 것이 탐이 나시나요? 이 핑계 굉장히 많아요. 9절에는 기름을 발랐고 11절에는요 순옷 옷을 입혔고 가죽신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뱀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어느 게 제일 탐이 나세요? 없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요? 야, 머리에 왕관까지 씌웠는데 그것도 탐 안 나세요? 뭐 별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셔요? 아 있다면 말이죠. 좋은 거는 총집합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요새 같으면 여기에다가 추가될 거 많겠지만 과거에 이 정도 같으면요 좋은 거는 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4절에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우냐 하는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딱 한 번 있긴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때, 그죠? 다윗과 솔로몬의 때, 그때 한 번은 이렇게 탁 퍼졌단 말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잘났고 다윗이 졸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잘 해주면 이 이스라엘이, 이 신부가요. 정말 잘 살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면 아이가 잘 자랄까요? 말썽을 부릴까요? 여성분들도 때리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때릴 거예요. 왜요? 옛날에 우리가 두들겨 맞았던 것에 비하면 요즘 두들겨 맞은 거는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에 피 흘렀는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옛날에는 어떻게 맞았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맞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저보다가 또 더 앞으로 올라가면요. 그건 또 말도 못하죠.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고생고생 그래 나가지만 저 뒤에 가면요. 군대가 잘 해준다고 그런 고민거리 없어지나? 안 없어질걸요. 안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 본인 당사자가 독하게 마음 먹고 헤쳐나가지 못하면요 주변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되기란 정말 어려워요. 요번에 신문에 저를 뜯어는 거 보면서 저도 속이 많이 상해요.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그거 자꾸 두들겨 패고 그럴 수 있겠냐 싶은데요. 패는 것도 요령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크면서 형제간에 싸워보면서 커야 돼요. 싸워보면서 크면 형제간에는요 절대로 죽으라고 패는 법이 없어요. 지긴다 켜도요 형제간에는 패더라도 한 대 패놓고 만약에 제가 넘어간다 싶으면요 우선 겁부터 나는 거예요. 잠깐만 아버지한테 맞은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팰 때 패더라도 봐주면서 패는 건데 옛날에 아이들은 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피할 때는 피하면서 싸우는데 요즘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무서운지를 모르고 컸다가 나중에 패도요 모르니까 급소를 때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돼 있기는 해요. 그래도 답답해요. 자, 군대 얘기는 그쯤이나 놓고 자식들한테 돌아갑시다. 자식들도 그러면 계속 볼까요? 정말 고생하면서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너 이럴 수 있냐? 사람이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잘해줘야죠. 뭐 잘 안 해주라 해도 잘해줄 거예요. 잘해주는데 최소한도로요. 그 분수에 넘어갈 만큼 열심히 해줘가지고 얘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전혀 모를 정도로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들 키우고 난 후의 일이니까 별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늘께서 해줄 수 있는 거 좋은 거 다 해줬어요. 다해져서 결국은요 온 세상에 아름답다고 소문날 만한 왕후까지 왕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왕비가 돼서 하는 짓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22절이네요. 시작.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더라.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내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두려워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져간 일과 음행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야, 정말 은혜를 참 원수처럼 갚아도 이럴 수는 없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길러서 부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는데 15절에 하는 짓이 뭐예요? 예, 행음하되 이렇게 돼 있죠. 행음하되 왜 그랬을까요?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 듯해요. 네, 근본이 자꾸 얘기하면 참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 하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네? 아, 물론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그 비유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비유를 설명하는데, 왕후까지 만들어, 왕후가 됐는데도 왜 행음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 벌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여자가요, 행음 자체를, 음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음란 자체, 행음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명색이 왕후인데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말에서 근본이 너 그런 놈 아니냐 이렇게 하면 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도 이게 나무의 얘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곱게 길렀던 딸이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상상도 잘 안 되는 거고 얼마나 속 터질 일이냐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 속을 보면 이해가 될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때에 쓰는 물품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누가 준 건데요? 내가 준 거잖아 이 말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은 또 뭔지 잘 모르겠네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체로 좀 순진해요. 좀 순진한데, 이것도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정말 신실한 분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 저기 시골에 있던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작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 기둥에 보면 2층 집에 성인용품 판매 가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여집사 둘이가 있었는데, 한 집사는 저게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집사는 진짜 몰랐어요. 뭔 얘기 끝에 그 말이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는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아, 저기 가면 어른 옷 파는 데가 이랬대요.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한 수준인가 봐요. 성인용품점에 가면 어른 옷 파나요? 뭐 파는지 모르시죠? 네. 요런 남자 우상을 팔아요. 남자 우상이 뭐야? 입에 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입에 담기가 좀 어렵고, 어디가 물어보지 마세요. 그가 뭐 파는데 이러면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냐? 이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용품점은 절대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된 가게가 없어요. 전부 막혀 있어요. 외부에서 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주로 1층이 안 있고요. 주로 2층이나 3층이나 저 안에 숨어 있어요. 밖에서 안 보이도록 돼 있어요. 왜?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말 돌아가는 품을 봐서 저기 가면 뭘 팔겠다 하는 거 대충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진짜 그 집안이 너무했어요. 거기 가면 저 어른 옷 파나요? 이랬거든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가는 이 말이 주는 그 자체가요. 이 여인이 음행 자체를 아주 음란한 여자가 돼서 이걸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예는 18절요.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는가. 아마도 요약한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걸요. 전부 어디 갖다 바쳐요? 우상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까 그 자녀를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우상이 있었어요. 소위 몰렉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그 사건이 몇 번 나와요. 자녀를 저게 우상에게 바쳐서 죽게 만든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로 어떤 때 나오느냐면 국가가 완전히 적국에 넘어가기 전 위태로운 상황에 내 자녀 자식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뭐 우상이죠. 우상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이 도와주시려나 해서 자식을 죽이는 예가 한 두어 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망해갈 만큼 그런 위험한 때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21절에요. 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음행을 저지른 그 자체만도 보통 잘못이 아닌데 심지어 내 자식까지 죽였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원통함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드러난 곳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강하게 드러난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뭐죠? 22절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22절이요? 뭘 잊지 말아야죠? 내가 태어났을 때 버려진 아이였잖아. 그렇죠? 아무도 날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아이였잖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주워다가 키워가지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잖아. 이걸 잊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럴듯한 자녀, 쓸만한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첫 모습은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얘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네, 너희를 했지만 그게 우리죠, 그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노라. 요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현재의 우리 모습, 이 두 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일찍 마쳤는데 욕하지만 합시다.